제가 지방에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 학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입시 요강만 있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지라는 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국어 선생님을 좀 찾아갔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아, 내가 영화 연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나리오 요거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 이제 둘이 협의를 본게 이제 고3 때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A4용지에다가 주제어 3개를 써서 책상에다 올려놔 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총을 치면 딱 보는 거예요. 주제어 3개 가지고 3시간 동안 그 단어들이 키가 되는 시나리오를 막 썼어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프린트해서 다음날 아침에 교무실에다가 이제 선생님들 책상에 막 돌렸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안녕하세요. 더 터닝포인트입니다. 혁신가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창업 도전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댄 유라고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는 항상 강력한 마케팅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복잡한 제작 과정과 높은 광고비 때문에 대형 브랜드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급부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디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인 믹스픽처스 스튜디오의 대표 박찬웅 감독님은 개인 또는 회사가 비디오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비즈니스로 바꾼 데 성공했고, 이제 그의 크루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비디오 촬영 및 제작을 직업으로 고려하고 계시거나 비디오 아웃소싱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업주시라면 이번 에피소드를 참고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더 터닝포인트 팟캐스트에 와주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 초대를 해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리랜서이자 또 개인 사업자이자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이 영상 산업군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다가 이 영상 제작 산업군에 종사를 하게 되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커서 영상 제작자가 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적은 없었는데, 만화 보는 거랑 영화 보는 거를 유독 좀 좋아했었고, 상상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막, 만약에를 막 붙이고,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거를 망상이라고 하죠. 그냥 그런 망상하는 거를 좀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대학 학과도 정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러고 뭐 특출나게 운동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생각을 하다가 망상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망상하는 거 글로 쓰면 재밌겠다 해서 처음에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저는 영화 보고 만화 보고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좀 재밌겠다 해서 영화 연출 쪽 입시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시나리오 쓰는 실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 학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입시 요강만 있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지라는 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국어 선생님을 좀 찾아갔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아, 내가 영화 연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나리오 요거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 이제 둘이 협의를 본게 이제 고3 때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A4용지에다가 주제어 3개를 써서 책상에다 올려놔 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총을 치면 딱 보는 거예요. 주제어 3개 가지고 3시간 동안 그 단어들이 키가 되는 시나리오를 막 썼어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프린트해서 다음날 아침에 교무실에다가 이제 선생님들 책상에 막 돌렸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거를 아침에 그냥 신문처럼 읽어보시고 뒤에다가 뭐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뭐 국어 선생님도 계셨고, 국사 선생님도 계셨고, 수학 선생님도 계셨고 한데, 그냥 그 선생님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을 조금 써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운이 좋게 대학을 가게 됐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도 만지고 조명도 만지고 처음에는 글을 쓰고 싶어서 갔었는데 이게 장비 만지는 게 조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들게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시작하게 된 계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이제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영상학과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그냥 영상 일이에요. 뭐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영상 촬영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말이 편집 아르바이트, 사실 되게 컴퓨터로 하는 노가다 아르바이트였어요. 어떤 미디어 프로덕션에서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프로덕션이다 보니까는 스튜디오도 있고 제가 학생으로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 비싼 장비들도 막 있고 그래서 맨날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편집일 끝나면 스튜디오 가서 막 놀고 카메라 만져보고 감독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하면서 막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 프로덕션 감독님께서 갑자기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촬영할 일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죠. 당장 촬영은 해야 되고 감독님은 퇴사를 하셨고 지금 당장 찍을 사람은 없는데 그때 회사에 있는 모든 장비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야, 네가 한번 찍어봐라 해서 정말 난데없이 촬영을 했죠. 막 출장 가가지고 막 찍고 그게 전라남도 뭐 우수 홍보 영상 뭐 이런 걸로 뽑혀가지고 이제 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좀 운이 좋았죠. 그때 당시에 가질 수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만 원 정도 받았던 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 일했는데 20만 원을 이렇게 금액이 점점 이제 하루에 주는 금액이 되게 커져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이제 경험치라는 게 좀 쌓여버린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버린, 늪에 빠져버린, 지금까지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는 영상 제작에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렇죠. 사실, 자연스럽게 그 스튜디오에서 알바 끝나고 사실 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뿐더러 또 노는 것도 노는 건데 그걸 또 알려주는 또 감독님이 몇 명이나 있을 뿐더러 또 그렇다고 한들 전문 이제 포토그래퍼나 영상 촬영 감독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 있던 아르바이트를 촬영을 시키는 프로덕션이 몇 명이나 있을 뿐더러 되게 운도 실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운과 실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운명처럼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마운 프로덕션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일만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점점 이렇게 역할이 늘어났다 해서 일까지 진짜 그에 맞는 일당을 늘려주는 것들도 되게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실력도 있었고 또 그런 거를 주변에서 잘 챙겨줬던 이런 좋은 귀인들, 회사들을 만나서 덕분에 그래도 어린 나이부터 되게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오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뭐 첫 번째 질문과 거의 이어지는데요. 아르바이트나 뭐 학과에서 배우셨다고는 하시지만 조금 더 뭐 말씀 안 하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디오 제작이나 편집은 학교에서 배우셨다고는 했는데 조금 더 고급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다가 배우게 되셨나요?
일단은 사실 제가 전문대를 나온 게 아니라서 학교에서는 되게 기초 다음에 이제 되게 이론적인 거를 되게 많이 가르쳐 줘요. 이제 4년제 대학교 영상 관련 학과를 들어가면 그냥 기초 정도만 대학교에서는 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알바를 영상 알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항상 나갔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스킬들이 저한테 되게 필요했어요. 촬영에 대한 스킬, 현장의 흐름을 읽는 스킬들, 현장에서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고 뭐 편집도 되게 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편집 툴을 켜서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눌러봤던 것 같아요. 다 눌러봐서 당장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도 되게 독학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영상 제작하는 학원들이 엄청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학원을 다녔으면은 조금 더 지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 편집이나 뭐 찍는 거를 어디서 가르쳐달라 뭐 아니면 어디서 배우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위에서 요즘 유튜브가 되게 유행하니까 많이 하는데 제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학원 가서 배워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는 자기 경험이고 센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해서 주위에 학원을 다녔던 후배들을 보면 되게 잘해요. 그냥 기술적으로 물론 기술은 기본 베이스로 다 가지고 들어가지만 기본 베이스를 갖는 진입장벽이 꽤나 높거든요. 근데 그 진입장벽을 처음에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원 다니는 걸 조금 항상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좀 샜는데 아무튼 저는 현장에서 배웠고 뭐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는 뭐 요즘 학원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학원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답인데 근데 저도 이제 현장파라서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면은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빨리빨리 빠릇빠릇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가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기술도 물론 배우지만 현장의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도로 좀 해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면요. 어린 나이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로 돈을 많이 버셨다 보니까 또 빠르게 스튜디오도 차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아닌 이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려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도 다녔었고 프로덕션을 또 다녀봤었는데 일단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동기부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으면 제 클라이언트가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대기업들 아니면 오히려 나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에이전시들 그래서 하도급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B2B로 컴퍼니 대 컴퍼니 일을 하거나 보다 규모가 큰 에이전시가 자기들이 했던 업무를 부분 하도급을 준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촬영이든 어떤 편집이든 제가 회사에 소속돼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만들든 제 클라이언트는 항상 저희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결국 저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대표님이었으니까 아, 대표님 마음에만 들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만드는 영상이 다양성이 되게 없어지고 그냥 그 대표님의 니즈에 맞는 그런 대표님의 영상이 돼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여러 사람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그동안 쌓여있던 버릇 같은 거, 또 곤조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점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있어서는 독립을 해서 하는 게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것 같아서 뭐 후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 대표님들마다 또는 그 클라이언트마다 자신들만의 그런 딱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폰트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거나 어떤 회사는 무조건 화려한 트랜지션을 넣는다거나 또는 BGM 작업을 되게 잘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대표님이 사실 그런 성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회사들이. 이제 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대표님들이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인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입맛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일을 해봤다면 우리도 그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BGM 몰빵 회사에 있었다면 BGM을 되게 강화시켰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아니 내가 무슨 뭐 영상 음원 편집을 맡긴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을 맡겼는데 왜 음원만 신경 썼어요? 뭐 이러다 보면은 또 거기서도 멘탈이 깨질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내 버릇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고치면서 더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오픈마인드를 또 가지시니까 또 이렇게 더 나아갈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자연스럽게 드려보면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 확보까지 소요된 시간과 이를 어떻게 확보하게 되셨는지 그런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회사하고 좀 잘 상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나왔어요. 좀 운이 좋았죠? 뭐 계속 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맡았던 프로젝트는 제가 들고 나왔었어서 뭐 무리는 없었는데 사실 누가 저한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크몽이나 두둠 같은 그런 매칭 사이트에 올리는 거를 처음엔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가입한 제작자는 저렴한 가격에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그때 작은 촬영들이나 편집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의 경우에는 한 2주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운이 좋았죠.
거의 뭐 1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거의 주변에 이 천을 귀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시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운이라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따라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행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지금까지의 답변만 봐도 이 청취자분들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면요. 주로 어떠한 경로로 고객 문의가 인입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제 거의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이런 데서도 문의가 들어오네? 라는 것도 있으셨나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성인 되고 나서 영상 일만 그렇게 막 꾸준히 해왔어가지고 그래도 경력이 횟수로 한 8, 9년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어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도 만나왔었고 많은 감독님들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영 모토, 그런 철학이라고 한 거는 이제 한번 저한테 영상을 맡기셨던 분은 다시 맡기게 하자. 이게 약간 영업 전략이에요. 저는 새로운 신규 유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 기존에 저한테 영상을 맡기셨던 분은 무조건 다시 영상을 맡길 때 나를 찾게 만들자라는 게 나름의 영업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연락을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면은 야, 얘 되게 열심히 잘 만들어주더라 라고 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 그냥 그런 위주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 커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광고 돌리고 크몽에 올리고 두둠에 올리고 하면 되는 건지 무슨 돈을 내고 광고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지금 고민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저도 신규 고객의 50% 이상이 기존 고객의 소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뭐 저희가 배너 광고를 한들 광고를 한들 그들은 그들만의 항상 니즈가 있잖아요. 사실 긴 말 할 필요 없이 인정받는 건 결국에 나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제 그 추천해주는 걸 바탕으로 좀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광고나 배너보다는 진짜 내가 촬영했던 이것들이 어디에 노출이 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쓸 거고 어디에서 촬영했다라는 거 홍보를 해줄 테니까 그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회사가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나 배너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촬영권들을 더 퀄리티 있게 잘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촬영한 이거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문득 들었습니다. 실력이랑 퀄리티가 없으면 사실 소개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재수주도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미래다 뭐 이런 전략도 좋고 지금 그런 바탕으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취자 중에서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영상 제작자를 고용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업자로서 내가 만약에 회사면 영상 제작자를 고용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올바른 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무조건 실력이겠죠.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뭐든지 업무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 실력은 포트폴리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 제작자도 개성들이 각각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 영상 제작자의 포트폴리오를 쭉 보시면은 그 제작자의 스타일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영상이라는 게 그 상상성에서만 있는 그런 물을 그런 이미지적인 유로 창조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천재 제작자라도 그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퍼센트를 늘려가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텐데 잘 통하는 사람이면은 좀 훨씬 수월하겠죠?
아까 곤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리랜서들이나 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특히 뭐 예체능이라고 할까요?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때로는 막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막 그런 말들도 좀 농담 삼아서 하잖아요.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지? 눈이 없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더 안 좋은 퀄리티를 요구를 하는 거고 왜 더 안 좋은 영상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의 답답함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어찌나 그것조차도 맞춰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안에서도 근데 조금 더 낫게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하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다. 또 서로 말이 좀 통해야 된다. 그런 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지난번에 이제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만난 적도 있어요. 실제 업무도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강생 파티 현장 스케치 촬영을 부탁드렸었는데 40개 이상의 업체한테 제안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또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실 때 이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요구사항에만 동의하시기보다 실제로 좀 영상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또 창의적인 제안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고객과 일하실 때 본인만의 좀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클라이언트 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선택이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느냐도 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뭐 A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땐 B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A로 갔을 때 장점과 단점, B로 갔을 때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게 정확하게 답이다라는 거는 절대 없거든요. A랑 B에 대한 선택지가 결과가 나와보기 전까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제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배경들, 그거를 통해서 저도 유추를 할 뿐이지 그게 정확하다 무조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이론적인 장점과 단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장점과 단점을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생각했던 기획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제안을 클라이언트 분께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존 기획에 있어서 어떤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가 어떤 건지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택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하시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했는데 왠지 그 느낌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감성에 의해서 이 감성이 더 예쁠 것 같은데라는 추측성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이제 사실과 경험에 의거하지 않고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돈도 받았고 촬영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이 책임의식이라고 할까요? 직업의식, 책임의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를 거쳐갔 이상 이게 내가 찍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혀다니는 거예요. 꼬리표라고 하는 거?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프로페셔널 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결과 자체가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건 진짜 가져가야 되는 책임의식 또 그런 팁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면요. 이 작업물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지 또 혹시 재미나는 일이나 뭐 촬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면 좀 그런 걸 공유 가능하실까요?
스텝으로만 일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디렉팅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 정도였는데 되게 작은 촬영이었는데 소개팅 어플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팅도 하고 기획안도 만들고 촬영할 스텝들도 모집을 하고 장비는 어떤 거 대여하고 어떤 거 쓸까 막 이것저것 고민도 하고 미팅도 되게 저한테는 어색하니까 막 정장을 쫙 빼입고 갔었어요. 미팅하러 머리에 막 무스 엄청 바르고 했었는데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안 그런 척 하느라고 되게 애를 먹었죠. 되게 작은 촬영이어서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금액이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주고 결제를 받았는데 15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잘못 입금해주셨다 해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지금 이거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내가 50만 원 다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뭐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대표님께서 막 너무 소통도 잘해주시고 열심히 잘 만들어주셔서 50만 원 더 보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 첫 디렉팅을 했던 경험인데 그때 단순히 뭐 돈을 벌어서도 좋았지만 뭔가 일로서의 희열? 카타르시스? 그런 거를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원동력이 되고 또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궁금한 게 대변인 지금도 제가 나이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6, 7년 전이면 더 어리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당시 몇 살 정도 오셨어요?
그때가 아마 한 22, 2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야, 22, 23살에 감독을 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최연소 뭐 이런 걸 붙여도 될 정도의 뭐 그런 거네요, 그쵸?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것도 운이 좋았을 뿐이죠.
네, 대표님이 되게 멋있는 게 제가 이제 청취자분한테 뭐 그냥 홍보용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이제 작업할 때 저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원래 선입금을 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엉상 업계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입금을 했을 때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수정 요청을 해도 이미 선입금을 했기 때문에 작업물을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높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2살, 23살에 영상 맡기는 외주 업체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긴장했다, 안 했다.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준비력이라든지 싹싹함,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갑자기 너무 훈훈해지면 안 되니까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제작 회사에 의뢰를 맡기고 싶은 분들께 들려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뭐 촬영 전이나 또는 촬영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더 나은 작업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촬영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다. 아니면 이런 걸 준비해가라. 현실적인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영상을 만들려면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의뢰를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제작사를 먼저 찾기 전에 어떤 영상을 자기가 만들고 싶으신지부터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소통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말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돼요. 형식이나 뭐 인터뷰, 뭐 모션 그래픽, 아니면 뭐 스케치 촬영, 영상의 분위기나 색감,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 가져와서 요거는 분위기랑 색감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형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레퍼런스 삼아서 보여주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거든요. 뭐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아 약간 이런 노란빛이 낀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레퍼런스 색감하고 똑같이 만들어달라 그러면 진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조금 준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고 어디에다가 송출하실 건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명확하게 전달을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뭘 표현하고 싶으신지 뭘 담았으면 좋겠는지를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영상에 이것저것 다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평균적인 생각이고 아무래도 금액을 써서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넣고 저 얘기도 넣고 뭐 우리 제품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제품의 생김새는 어떻고 기능은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제품 얘기하다가 회사 연역까지 나오게 되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한 줄로 표현되는 게 저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의 기능, 우리 매장의 모습, 뭐 댄 선생님 거 했던 경우에는 우리는 학생들과 이렇게 재밌는 파티를 했습니다 라고 딱 한 줄로 떨어지죠. 뭐 그런 것처럼 한 영상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담으려고 하면은 영상이 조금 난잡해지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종업계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획을 아예 해오시면은 견적에서 그 기획 비용을 저희는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기획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뭐 장비 대여 비용은 어느 정도 살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딱 금액이 나와 있는 건데 기획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정찰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 비용을 부분을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그게 생기죠. 근데 사실 영상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기획 부분까지 맡기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역으로 기획 제안서를 요청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신에 기획 비용은 조금 추가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프로덕션에서 제안서를 드리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서를 역으로 드려요. 그러면은 그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아 이렇게 가자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프로덕션에 연락 주시면은 뭐 잘 해주실 거예요.
참 되게 현실적인 또 실무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영상에 한 가지 메시지를 넣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영어로 표현하면 원타임 원띵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화로 표현하면 한놈만패, 요즘에는 이제 원싱이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되게 아깝죠. 많은 돈을 썼는데 근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전달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와 많은 내용을 넣었는데 결국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지? 많은 건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세게 표현하면 예쁜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쁜 쓰레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심플하지만 단 하나의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뭐 그거는 뭐 회사와 대표님들의 취향과 성격에 맞게 알아서 고르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이제 작업을 해보신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보시고 고려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인데요. 함께 일하고 계신 팀원이 있으신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게 되신 사이인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큰 제작사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프로덕션은 소수로 운영이 되거든요. 이제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원도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 단위 분들로 그때그때 섭외를 해가지고 협업을 하는 구조로 되게 많이 작업을 해요. 이 회사도 직원은 아니지만 같이 영상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예산이나 규모에 따라서 제가 혼자 가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예산이 되게 크거나 규모가 크면은 제가 디렉팅을 하고 촬영팀 분들을 섭외하고 조명팀 분들을 섭외하고 뭐 미술팀, 사운드팀 등등 그런 팀 단위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저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죠. 이제 주로 같이 촬영을 하는 분들은 바로 전에 일했던 프로덕션 형들이에요. 제가 회사를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하면서 상부상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고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영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켜봐왔고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이시거든요. 뭐 형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협업을 하고 또 형들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가서 도와주면서 뭐 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들 칭찬 하나만 하자면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챙겨준 거죠. 야, 너 당장 독립하면은 어떻게 일 달래? 지금 네가 하고 있던 거 가져가서 이거라도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지 않겠냐 라면서 너무 감사하게 사실 챙겨준 거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 역시 본인도 본인이 도움받은 거를 잊지 않고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갚는다는 표현보다도 본인도 잘하니까 그들도 계속 도와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일을 맡겼는데 내가 욕을 먹어야 돼. 클라이언트가 뭐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니. 그러면 사실 다음번에 일 안 맡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개받았으니까 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평상시에 되게 잘 해온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평상시 좀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야외 촬영도 많으실 거고 실내 촬영도 많으실 거지만 작업이 없을 땐 굳이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베이스는 집으로 두고 일을 하는 편이에요. 뭐 사무실도 구해봤었고 프리랜서 일을 할 때 개인 사무실도 있어봤고 일단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촬영할 때는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니까 어차피 또 제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따로 잡을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댄 선생님은 저랑 화상으로 보시면서 하고 계시니까 집에 방 하나가 방음 처리가 돼 있어요. 방음 부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 방을 편집하는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저는 새벽에 편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씻고 옷 입고 차 타가지고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사무실 문 열고 난방 켜고 들어가서 편집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잠옷 입고 뚜벅뚜벅 방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만 켜서 바로 일하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되게 나태해지면 어쩌나라고 걱정을 저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되게 많으실 텐데 자기 생업이 달린 문제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됩니다. 집에서 해도 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점심을 내가 맨날 시켜 먹었다가 이제 더 이상 점심을 시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들면 사실 이 밥을 먹고 있는 게 되게 죄인처럼 느껴지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 또 되게 축하드리는 일이 최근에 결혼을 또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또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은요. 자신의 현재 지금 직업에 가장 만족하시는 점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미가 있어요. 일단 재밌는 게 제일 크죠, 사실. 재미없는 일도 있지만은 사실 재미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모든 영상이 절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또 매일매일 다른 촬영을 하고 다른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영상을 했지만 거의 항상 똑같은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런 나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항상 매일매일이 익사이팅한 걸 보내고 있고 또 개인 사업자로서 제가 어느 정도 제 스케줄을 제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야근을 하는 것도 눈치가 사실 보이거든요. 회사에 다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주말 출근을 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여요. 급하면은 뭐 밤샘 편집도 할 수 있고 주말에 나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수당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편집할 수 있고 내 컨디션 좋을 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 편집이 되게 컨디션이 차이가 나거든요. 컨디션에 따라.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다가 번뜩해가지고 와 이거 내가 써먹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응용해보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또 반대로는 일이 없을 때는 와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냥 신나게 놀아도 상관없는 거. 그게 좋죠.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내가 뭐 돈 안 줘도 되는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돈까지 준다니까 뭐 땡큐이긴 한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의 그런 것까지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어 죽겠는데 또 눈치 보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척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애매한 것들이 개인 사업자는 많이 없죠. 물론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저희만의 나름의 그런 고충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도 하실 거고 또 저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안 여쭤볼 수 없죠. 모든 일에도 힘든 건 있으니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만족하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이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 매번 다른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항상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달고 살아야 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영상이 특히 지금 트렌드여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 장비도 매년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매년 사양이 좋아지고 매년 소비자의 눈은 높아지거든요. 만약 그 지금 이제 4K 하면서 4K가 되게 대중화가 됐는데 예전에 그 브라운관 TV 720p 뭐 이런 720p 뭐 아니면 480 영상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전혀 이질감이 없고 와 화질 정말 좋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4K에 눈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그걸 보면 화질이 정말 구리거든요. 그때 왜 내가 어떻게 이걸 봤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몇 년 안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건데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 촬영 때마다 제가 계획한 기획대로 100% 흘러가는 촬영장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이슈가 생기거든요. 댄 선생님하고 찍었던 촬영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 촬영이었는데 그날 하늘에 구름이 끼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또 거기 루프탑 조명이 빨간색이어가지고 식은땀이 좀 났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을 어떻게든 발휘를 해서 찍어야 하고 3, 4년 전에는 이게 너무 무섭고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업자는 아니었지만 프리랜서로 영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제가 망상을 처음에 되게 잘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또 무슨 이슈가 생길까? 뭐 그런 감독으로서의 책임감? 압박감, 프레셔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항상 촬영 전날에 이제 밤을 샜었거든요.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촬영장에 가니까 또 집중도 안 되죠.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은 점점 상하고 그래서 그 프레셔에 도망치듯이 그냥 회사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냥 즐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물론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응빙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매번 영상이 똑같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또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안 건데 저희 이제 그 제가 촬영한 날에 뭐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가을에 한 끝자락에서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그날만 빼고 비 오고 그날은 어떻게 진짜 기적적으로 비가 안 오고 억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조명부터 시작해서 구름 끼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음기응변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은 화면이 안 좋으니까 뭐 이 장면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제안 주시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티키타카가 되면 또 진짜 그 상황에서도 어찌나 저찌나 결과가 또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들어보면요. 당신의 심장을 좀 뛰게 만드는 일이 뭔지 어떻게 보면 이 질문하면 뭐 초등학생이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20살이든 30대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 뭔지 또 지금에서 지향하는 큰 비전이나 목표는 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건 이제 영상을 딱 메일로 보내드리고 피드백이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아, 빨리 그냥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좋다고 하고 마감을 치는지 뭐 이게 좀 티가 나긴 하거든요. 그걸 진심으로 좋아해줬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영상 제작자가 공통된 사항일 것 같아요. 이거는 큰 목표나 비전은 크게 없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 결혼도 하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뭐 가장으로서의 인생을 좀 살아가게 될 텐데 뭐 앞으로도 재밌게 영상 만들면서 뭐 지금처럼 뭐 바쁠 땐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뭐 놀 때는 확실하게 놀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기는 하네요. 뭐 서른이 되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영상 관련된 선생님이 되고 싶기는 해요. 그런 교육자가 아직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한테 이제 그들도 이제 경험은 없지만 A4용지 주면서 키워드 주고 피드백 주고 했던 그때 거의 어떻게 보면 귀인이죠. 그 본인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들의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본인한테 영향을 줘서 본인도 누군가의 그렇게 꿈을 이렇게 심어주고 누군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런 직업을 좀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싶은데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꿈도 응원하고요.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현업에 계신 영상 제작자로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인데 취미로 뭐 편집을 봤는데 막 그런 뭐 부업 채널이 되게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애초에 비전공자지만 회사에서 그런 걸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야매로 배우든 뭐 어떻게 독학을 해서 그게 잘 돼가지고 제 2의 직업으로 좀 한번 가져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하고 저도 어린 편이기는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은 영상 매체를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셨고 또 더 많이 친숙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뭐 아마추어 분들도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창의적이고 멋진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니까요. 저도 뭐 전문가로서 뒤처지지 않게 항상 노력을 해야겠죠. 영상 제작자라고 하죠. 이제 명함에 감독이라는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팔에다가 어렸을 때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타투가 좀 있는데 이제 제 왼쪽 팔에 반복은 예술의 죽음이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창의성의 나태가 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다시 한 번씩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영상도 많이 보시고 만화도 많이 보시고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하물며 게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이 되게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걸 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분야를 되게 깊게 파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 한 분야를 되게 깊게 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한 분야에서 좀 창의적인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창의성은 그 한 분야를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되게 창의적으로 제대로 했던 사람들 거를 여러 명을 보고 또 그 안에서도 내가 원래 했던 그 공부에 기본 베이스가 됐을 때 내 분야에서 되게 사람들이 넌 되게 차별화됐다. 너 되게 창의적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작업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만들려면 종합적으로 되게 어떤 지식과 이런 경험을 쌓는 거 이것저것 되게 다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이제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세 이건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되게 창의적으로 오픈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태껏 이 정도까지 들으셨다가 나도 이분이랑 한번 작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처음에 외주를 맡겼던 게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사이즈의 그거여서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외주를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을 들었던 분들 중에 스튜디오 정보를 좀 알고 싶다. 또 이메일 주소나 웹사이트명이나 그런 거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고 이제 뭐 내년 23년에 뭐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마지막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믹스 픽처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랑 컨택을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오니까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뭐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택을 주실 때 더 터닝 포인트 듣고 왔어요라고 하면 하시는 분과 아닌 분과 저는 차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드릴 수 없지만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경이 써질 수는 있겠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컨택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 프로페셔널한 새 신랑이었습니다. 자, 여태껏 이제 방송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제 이를 통해서 영상 하면은 이 뜬구름 또는 유튜브 뭐 이런 생각들만 할 수 있지만 영상도 되게 쉬운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현업을 하고 계셨던 이 박찬홍 감독님을 모셔서 오늘도 터닝포인트 이제 방송 해봤으니까 이 방송 듣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또 이제 촬영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믹스 피척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박찬홍 감독님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만약 아웃소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단계시라면 지난 에피소드 69화를 참고하셔 추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에이전시와 함께 일할 때 주의하셔야 될 5가지 적신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링크는 에피소드 소개란에 참고해 주세요. 혼자서 비즈니스를 감당하시는 게 너무 벅차시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아웃소싱을 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단계라면 보다 적은 액션으로도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검증된 전략을 공유드리는 제 무료 트레이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무료 트레이닝 신청 좌표는 comedin.com/training입니다. 트레이닝 신청 링크는 에피소드 소개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